안녕하세요. 제네럴폭스입니다. 예, 또뭐 하나 싶으실 텐데요. 제가 번역해서 얼마 전에 출간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탄생이라는 책을 들고 몇몇 유튜브에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결과물로 나온 영상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편집되기도 하고 제가 다 말을 못하기도 했고요. 근데 번역하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 그리고 촬영을 준비하면서 추가 자료를 리서치했던 것들이 살짝, 아쉬워서 제가 혼자 말할 수 있는 뭐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채널들은 제 것이 아니고 저에게 편집권이 없으니까요. 근데 유튜브라는 형식을 따르려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러면 그냥 저 혼자 말하는, 결과적으로 팟캐스트 같은 형태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바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마이크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1인 팟캐스트 할때 좋은 마이크, 가성비 마이크, 이런 것들 막 찾아보면서 갑자기 제가 하던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는 놓았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안할수 있는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뭐 미루거나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걸 바로 다운받고 그냥 제가 가진 이어폰 꽂아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잘제 목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작게 해보고요. 그 다음이 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풀어야겠는 얘기는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책을 골랐던 이유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모르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거고,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략적인 역사도 대부분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잘 아는 거 아닐 수도 있겠다,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원래 뭐 섬유 공장이었고, 뭐 직물회사였고 방직공장이었고, 근데 그게 사양산업이었는데 버핏이 주식을 사다가 뭐 대량으로 사게 되었고, 그래서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약간 물렸다라는 느낌으로 후회하며 다른 기업들을 인수해서 결국 현재의 그런 거대 복합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 이 줄거리 자체는 대부분 다잘 아시죠? 그런데 버핏이 다른 유명한 투자자들과 좀 다른 점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택했던 비이클이 투자 조합이나 펀드를 처음에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훨씬 오랜 기간 이 버크셔라는 회사, 뭐 지주회사, 그리고 복합기업이라는 구조를 택했다라는 점입니다. 회사를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오퍼레이션 측면의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버핏과 먼 거는 사실 다른 분들에게 많이 위임을 했고, 두 사람은 이 자본 배분이라는 결정에 아주 집중했다라는 것, 그것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자본 배분이라는 주제는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숫자랑 엄청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그런 그냥 줄거리 혹은 스토리로만 이해하면, 예를 들어 플로트가 너무 중요했다, 시즈캔디라는 훌륭한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뭐 퀄리티 투자에 눈을 떴다, 이런 것에만 알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버핏의 과거 역사를 읽고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의 전부라면 내 투자에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로트가 과연 뭔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버핏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즈캔디가 실제로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런 대표 사례로서 언급이 되는지 나아가 망해가던 회사를 살려내는 게 얼마나 정량적으로 성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버핏을 반쪽만 알고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버크셔스웨이 스토리만 알고 저렇게 투자했구나. 나도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끝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버크셔스웨이 재탄생은 그런 유의 내러티브 혹은 스토리만 담겨있는 책은 아닙니다. 1955년부터 1985년까지 버크셔스웨이 및 기타 연관 회사들의 재무제표, 연차보고서 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문서들을 저자가 열심히 파헤쳐서 이 자본배분이라는 주제 그리고 기업의 투자 혹은 인수라는 주제에 맞춰서 숫자를 검증하고 재배치하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서 마치 버핏의 동업자가 된 것처럼 같이 읽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서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책만 읽는다고 버핏 또는 버크셔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있어야만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출판사의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결국 번역을 맡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핏의 버크셔 스토리에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것은 버크셔를 인수한 그 결정이 최악의 실수였다. 최악의 결정이었다. 라는 버핏의 회상일 텐데요. 사실 이 말은 그 버크셔를 인수했던 1965년에 한 말이 아니고 꽤 시간이 흘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렴하게 샀으니 좋은 투자고 꽤 만족한다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그때 버크셔 인수를 최악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버핏은 왜 샀지? 버크셔를? 이라는 게 저는 제일 사실 궁금했고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책에서 본 사례를 볼 때 버핏이 요 직전에 그러니까 1959년부터 62년 정도까지 인수했던 그러니까 경영권을 확보했던 기업 중에 댐스터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풍차 만들고 농장 관계 설비 만들다가 나중에는 파종기 같은 것으로 확장했던 회사인데 지분율이 71%까지 갔었고요. 결국 이 사업들과 유형자산들을 구조조정해서 매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요 회사에 다니던 분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고 돈밖에 모르는 놈 이런 평판도 이제 얻게 되고요. 근데 그 시점쯤에 사실 버크셔 주식을 버핏이 처음 사기 시작했으니 1차적으로 버크셔에 투자했던 이유는 아마 댐스터밀이랑 똑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섬유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공장이나 설비나 장비들을 매각해서 현금화하고 거기에 있는 초과연금 같은 것들도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을 꿈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공장 설비 장비들을 그게 노후했으니까 나중에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체 원가가 회계장부에 기록된 이들의 뭐 장부가액보다는 높았던 거죠. 시간이 꽤 지난 노후한 장비들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낮아서 장부가치의 뭐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댐스터 밀처럼, 아, 요거는 인수해서 구조조정하면 되겠다 라고 했던 게 1차적인 목적 같습니다. 나아가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특히 버크셔는 버핏이 투자하기 7년, 전 7년 동안 누적 적자를 기록한 상태였는데도 주주 환원을 꽤 많이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도 했고 자사주도 매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버핏이 보기에는 그게 좋은 선택지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제 그 자본 배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주주 환원을 줄이면 그만큼 회사에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초에는 1번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랑 엮어보면 그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현금 회수의 관점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그만두면 그게 내 몫이니까 오히려 좋아.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를 인수하고 구체적으로 회사를 들여다보니 이게 재무제표로 외부에서 확인 가능했던 것보다 어떤 가치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추측입니다만 버핏이 사실은 버크셔를 인수할 때 썼던 비클은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고 버핏 파트너십을 통해서 투자하고 지배권을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은 1957년부터 1969년까지 뭐 여러 개의 투자 조합들을 나중에 합치지만 통칭하면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운용을 했고 이게 결국에는 뭐 투자 조합이고 사실 뭐 펀드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버크셔는 1962년에 처음 투자했고 1965년에 이제 지분율이 50%를 넘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한 것인데 사실 요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 조합이나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사 혹은 주식회사 의 형태로 투자하는 것에서 구조적인 장점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회사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의 장점을 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버핏 개인으로 하든 혹은 버핏 파트너십을 통한 것이든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 중에 버크셔가 이제 지분율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얘를 본인의 투자 비이클로 선택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이제 뇌피셜입니다.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구조조정의 목적을 가지고 이 회사를 경영권을 확보했고, 그래서 1965년에 경영권을 확보한 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 매출 원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뭐 일종의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거죠. 그 전에 버크셔와 비교하면 엄청난 성과였고요. 사실 요게 수치가 많이 나와 있지만 종합해서 보면 그 버크셔의 경영권을 820만 달러 내고 인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1965년에 인수하고 나서 2년간 창출한 잉여금 흐름이 94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지분율이 이제 50% 조금 위였으니까 그거의 절반만 물론 이제 버핏 파트너십의 몫이었겠지만 그러면은 2년만 더 하면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단순 계산도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요 버크셔라는 것이 인수하고 나니 이게 밖에서 보던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태였지만 내가 버핏이 좀 구조조정 해보니 본전은 뽑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느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랑 연관이 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 다음으로 말할 주제는 플로트입니다. 플로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대략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험업, 그리고 경품권 사업이나 여행자 수표 사업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핵심만 뽑아내면, 남의 돈이지만 내가 지금 투자에 쓸수 있는,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남의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투자업도 그것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핏이 운영했던 버핏 파트너십은 그때는 이제 그런 용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57년부터 69년까지였으니까요. 이게 헤지펀드의 사실상 모태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이게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냥 살수 있는 어떤 펀드, 그게 이제 다 뮤추얼 펀드지만 그것이 아니고 투자자들이 버핏 파트너십의 출자를 결정하고 나면 1년 동안 환매할 수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나면 계속 투자할지 아니면 현금화해서 환매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투자자들이 출자한 돈이 1년 동안은 버핏이 쓸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에. 그 동안에는 뺄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의에서는 부합하진 않지만 넓게 플로트를 정의한다면 내가 투자했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보관 중인 남의 돈 그러면 얘도 플로트죠.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투자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투자자와 운용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서 성과가 났을 때 운용 보수를 일부 지급하고 성과가 난 것에 20%를 버핏이 먹고 80%는 원투자자가 가져가고 라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국 펀드가 영원히 가기에는 힘드니까 결국 청산했다면 고 청산했을 때 현금화한 금액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다른 모든 맥락을 제거하고 자본의 복리 성장이라는 맥락에서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요소일 것으로 버핏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투자조합이 혹은 펀드의 형태로 투자하는 것과 버크셔라는 회사를 택해서 그것을 지주회사로 삼고 다른 기업들을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유가증권 투자하면서 투자할 때에 후자가 구조적 장점이 있었다고 했던 것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주식회사의 주주한테 반드시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는 사실은 없죠. 배당도 안 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회사가 청산이라는 운명을 맞지만 않는다면 배당하지 않고 창출한 현금 이익을 계속 재투자하면서 유보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바꾸셔는 1967년 한해 말고는 버핏이 인수한 후로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까지 생각해 보면, 당시에 버핏은 지분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버크셔를 본인의 투자 비익굴로 선택하고, 가서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순간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점유업이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장부상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빠르게 전환을 모색하면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고 자본 배분을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루고 싶은 주제가, 버핏이 투자자인가 아니면 경영자인가, 뭐 이게 기업가인가라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실 모두가 투자자로 생각하고 그분의 주식 투자 철학, 방법론을 공부해왔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개념의 구분이 뭐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라는 것도 우리가 뭐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같은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은 시간 지평을 도입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근데 경영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기 경영자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회계 이익, 그게 결국에는 EPS 형태로 굳혀야 되는 것이고, 시장의 기대치와 맞추어서 그것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 실제로는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인데,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정들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장기적인 경영자는 단기적인 회계 이익을 좀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장기적인 실제 그게 이제 뭐 주주이익을 상승하게 할수 있는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마인드의 경영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버핏이 지금 보면 장기 투자자이고 장기 경영자 같지만, 투자를 시작한 첫 순간부터 장기 투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책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사례는 가이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이제 다루는 가이코는 사실 1976년에 버크셔로 투자했던 그때 상황과 그때의 투자, 그리고 가이코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사실 버핏은 1951년, 그러니까 그가 21살 때 자기가 가진 순자산의 거의 절반 정도를 투자해서 가이코를 연을 맺었던 적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것을 다음해에 전량 매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버핏 파트너십의 투자를 봐도 전부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했던 종목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워크아웃 종목이라고 해서 합병이나 청산, 구조조정, 기업 분할 같은 특수 상황에 투자하는 것들은 시간지평이 되게 짧은 투자일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가이코라는 사례는 버핏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였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1951년에 샀다가 다음에 팔았는데, 그 이후로도 가이코는 28년간 흑자를 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흑자가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서 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물론 버핏 파트너십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가이코 주가 상승률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사실 흔한 빠진 스토리에선 버핏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야, 나중에 뭐한 몇십 배 오르는 종목을 그걸 1년 만에 팔았어? 라는 실패 스토리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버핏 파트너십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 버핏의 한정에서는 어찌 보면 투자를 뭐더 잘하는 것 혹은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는 뭐 이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디폴트 값으로 놓고, 그냥 버핏은 투자의 신. 그러니까 그 투자 실력보다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둘러싼 이 여러 기업들의 구조를 어떻게 짜냈고 어떻게 전환했는지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버핏이 처음부터 장기 투자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로서도 앞에 나왔던 댐스터 밀 사례를 보면 뭐몇년 만에 구조조정 해가지고 회사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장기적인 마인드를 지닌 경영자로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도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 버핏이 가장 집중해서 고민했던 주제는 자본의 복리 성장을 가능케 하는 가장 좋은 구조 또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버크셔가 되게 특별한 구조라는 것은 버크셔가 하는 뭐 사업들 지금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험도 하고 뭐 에너지 사업도 있고 그리고 자회사들이 하는 사업들 거기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으로 투자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가장 특별한 모습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버핏에게 있어서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이걸 택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지주회사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버핏의 세계였고 버핏의 사업이었고 자기가 이뤄내고 싶었던 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넓게 보면 자본 배분이라는 것 자체를 사업화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그것을 우리도 투자할 수 있죠. 주식을 버크셔 주식을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버크셔 주식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버크셔의 뭐 하나하나의 개별 사업들을 따져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버핏이 먼 거와 함께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혹은 역성장 없이 성장하게 하는 가장 좋은 구조의 뭐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뭐 이게 보수적인 투자, 보수주의 그런 내용인데요. 책에도 보면은 뭐 특히 보험업 같은 것에 한정해서 얘기하면서 재무레버리지는 버크셔가 거의 쓰지 않았고 그리고 영업레버리지는 사업의 특성상 영업레버리지가 있는 것들이 보험업처럼 있었지만 그것도 업계 평균과 비교하면 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 아, 버핏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보수적으로 투자한 사람이구나. 보수적으로 경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버핏 파트너십 1964년 서한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보수적인 행동은 이성적인 가정과 정확한 사실, 건전한 추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태도가 버핏의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 상황이 그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했을 뿐 그것이 지향점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다른 문장 하나를 읽어보면 과거의 투자 전략이 보수적인지 평가하는 합리적인 방법 하나는 하락장에서의 실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좋은 혹은 준수한 곧 남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을 냈다면 상승장에서 그렇게 뭐 막 남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이것은 버핏이 말한 의미의 보수적인 투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책에 보면 이제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버크셔의 자본 배분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기회에 대응해서 자본 배분 방식을 결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뜻이 대부분 보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했지만 사실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기회가 왔다면 뭐 대규모로 차입금을 조달한다거나 회사채를 발행한다거나 한 번에 뭐 몇십 퍼센트씩 지분을 사버린다거나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뭐 보수주의냐, 그러니까 아니면 진보주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느냐의 문제는 버핏에게 있어서는 그냥 확률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을 때는 좀 과감한 베팅도 했었고,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확률이 잘못될 확률이 1%밖에 안 되더라도 그냥 되게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혹시 모를 하락장에서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하락장에서 펼쳐지는 기회들을 과감하게 잡아채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움츠린 상태로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은 보험사 업이죠. 우리가 보험사의 플로트를 생각해 보면, 사실, 1차적으로 되는 생각은 이걸 버핏만 알았나? 라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그런, 투자에 쓸 수 있는 남의 돈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버핏만 알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다른 보험사들도 채권 비중은 높았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면서 보험영업 손실을 만회하거나 혹은 보험영업 이익에 얹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다들 썼죠. 근데 플로트를 가지고 버핏처럼 과감하게 보통주 뭐 비중을 뭐80% 이상 가져가면서 투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단 버핏처럼 투자의 신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보험사의 본업인 보험 사업에서 보험 인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게 영업 레버리지를 곱한 만큼의 손실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뭐 경영 능력 혹은 그걸 할 만한 경영자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보험사들의 플로트 운영 같은 걸 보면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주제는 아니지만 좀 조사해서 확인한 정보로는 과거에는 국내 보험사들과 비교해서 무위험 자산, 그러니까 국채나 지방채 같은 비중이 좀 작고 회사채 비중이 컸다라는 내용을 봤고요. 근데 최근에 연금과 생명보험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이 그 연금 생명보험 사업을 사모펀드에다가 파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KKR이 글로벌 애틀랜틱이라는 보험사를 인수하기도 했고, 2021년에는 AIG가 그 연금 생명보험 사업부를 블랙스톤에 매각했다고 해요. 근데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는 위험 자산 비중이 이제 커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 보험사 담당보다는 사모펀드의 담당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뭐 예상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국내는 찾아보니까 그냥 부동산 대체 투자하는 비중이 좀 크다고 그런 얘기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 통틀어 봐도 버핏처럼 주식, 특히 보통주 비중이 높은 곳은 뭐 역사상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고, 실제로 책에 보면 내셔널 인덴너티를 인수하기 전에 그 보험사의 플로트를 활용한 이제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29%였는데 인수 후에 이제 뭐한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그게 44.8%까지 이제 상승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걸 보면 역시 버핏은 투자 능력 본인의 투자 능력은 이제 디폴트로 깔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더 집중했을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업에서 손실 나지 않게 할수 있는 능력 관리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는 것,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크셔에도, 뭐, 차기 회장은 그 에너지 담당 하고 있는 그렉 아벨이 뭐, 내정되어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분 말고도 이제 다른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최고위 레벨에서. 그래서 보험 부문은 아지트 자인이 맡고 있었고, 투자는 지금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담당 수장을 차기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거의 한 14년 정도 전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사실 고 아프다는 얘기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였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아이브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잡스가 선택한 사람은 팀 쿡이었잖아요. 그래서 버크셔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보험 부문 수장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저는 이제 저도 또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버핏에게 배울 만한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분의 투자를 이제 좀 이렇게 시기별로 정리를 해보면 진짜 초창기에는 초과연금을 가졌거나 현금화하기 되게 쉬운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에 상당히 집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제일 시작이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였고, 그리고 나중에 블루칩 스탬프라는 경품권 사업을 하면서 플로트를 창출했던 기업에도 투자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자산을 가진 기업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현금을 잘 만드는 회사로 확장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책에 나오는 사례로는 그 디트로이트 인터내셔널 브릿지 컴퍼니 여기 이제 유료 교량을 운영하면서 그 통행료 받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핑커턴스라는 탐정 경호 서비스 회사. 얘네 둘의 공통점은 사업하는데 자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이미 예전에 많이 지출해서 만들어 뒀고 평상시에는 그냥 되게 일부인 유지보수 정도만 필요한 애들. 그런 애들이었고. 그래서 요 기업들을 다 이렇게 둘러서 보면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근데 그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버핏은 그 현금 혹은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뭐 지배권을 확보할 때까지 지분을 계속 늘리고 그리고 그것에 성공한다면 이제 현금의 자본 배분 권한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으로 다른 저평가된 기업들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네, 하락한 기업 들어가서 현금 확보한 다음에 저평가 기업 주식 매수하는 형태로 장기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네, 평가 이익을 누리고 나중에 처분 이익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어찌됐든 버핏이 이제 이기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장 주식들의 가치 상승 덕분에 버핏이 꽤, 자산을 늘렸고요. 요게 중기에는, 그러니까 중기라고 하면은 뭐한 70년대, 80년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버크셔가 사실상 복합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끝내면서 규모가 커졌고, 그래서 그큰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할 만한 기회의 수가 줄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몸집이 커지니까 스피드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기업들을 완전 소유 자회사로 편입하는 이제 전략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일 좋은 사례는 시즈캔디와 가이코일 테고요. 가이코는 처음 투자한 거는 버크셔로 투자한 것은 76년이지만 나중에 96년 가면은 이제 전부 통째로 인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러 수많은 사업 자회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창출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선택했던 방향성은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을 흡수할 만한 그런 규모의 기업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는 2010년에 인수한 이게 이제 벌링 노던 산타페라는 BNSF라고 약자로 이제 부르는 철도회사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막 철도회사도 사고 이랬는데도 이제 현금이 계속 넘쳐나는데 규모는 계속 커져서 기회는 더 줄고 그리고 뭐 속도는 당연히 훨씬 느려지니까 2015년쯤에 보였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어찌 보면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데 거기에 있는 경영진들이 뭐잘 못해서 그리고 능력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그 사업의 포텐셜을 다못 터트리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런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3G 캐피털이랑 같이 이제 했던 하인즈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다 놓고 보면 그러니까 버핏이 이제 뭐 항상 똑같은 전략으로 투자하거나 뭐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엄청 유연한 사람이고 적응력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지점은 원래 회사가 작을 때는 뭐 이렇게 혁신적인 것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는데도 큰 부담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낼수 있고 혹시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얼른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 규모가 커지고 당연히 예전의 모습을 잃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버핏이 구축한 이 집단의 놀라운 점은 그냥 규모가 오히려 이제 장점이 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사례가 이제 보험사일 것 같고, 뭐 예전에 이제 2008년 그때 금융위기 때 버크셔가 막 나서가지고 그런 무너져가는 금융사들을 살리고 보험도 인수해주고 이런 것들 사례를 볼때그 이후에는 책에 나온 그막 전쟁을 겪는 와중에도 다른 은행들은 다막 수표 안 받아주는데 유일은 모르겠고 어쨌든 몇안 되는 고객이 믿고 신뢰하며 거래할 수 있었던 회사가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그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기업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사례로서 아멕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거의 이제 뭐 유사한 격의 신뢰받는 기업의 위치를 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핏의 되게 초창기를 분석하는 이 책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최근 것만 보면 버핏은 되게 장기 투자, 뭐 장기적인 경영 그리고 뭐 이렇게 시장의 소음이나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런 누구나 아는 좋은 얘기만 하는 호호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사실 전체적인 초창기 모습과 중기 모습 이런 것까지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되게 상반된 태도와 자세를 동시에 지닌 뭐 투자자이자 경영자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결정을 더 많이 했고요.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실수에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단몇년 만에 다른 사업이나 분야로 이동한 만큼 유연하지만 자기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다면 단기 변동성이나 잡음에는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완고한 사람이었죠. 레버리지 같은 문제에서도 보통 재무 레버리지를 산업 평균보다 낮게 유지했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대규모로 부채를 조달하면서 그 기회를 낚아챘다라는 것도 이제 앞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지금의 80대, 90대의 버핏이 아니라 진짜 혈기왕성, 왕왕하던 30대, 40대, 50대의 버핏, 그리고 옆에 있는 먼 거가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뤄내 가는 과정을 옆에서 마치 동업자인 것 마냥 같이 배우고 겪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고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번역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하고 바라고요.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였고 또이 책에서 뭔가를 깨닫는다면 또 마이크를 들어보겠습니다.